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서방 동맹국 지도자들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사일이 러시아가 발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너무 이른 것이냐는 질문에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초기 정보가 있다며 완전히 조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궤적상으로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은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폴란드 영토에 떨어진 로켓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와 G7은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에서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떨어진 러시아제 로켓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적절한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폴란드가 진행 중인 조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와 G7 정상들은 또 우크라이나 도시들과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야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은 오늘 이틀 일정의 회의를 마치며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러시아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공동선언은 대부분의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혀 G20 회원국인 러시아가 문구에 반대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3월 유사한 유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중국과 인도가 이번 공동선언에 어떤 견해를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3명의 외교관은 상황과 제재에 대해 다른 견해와 평가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선언은 또 핵무기의 사용이나 위협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수도 크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우크라이나 전역의 도시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이날 공습으로 적어도 한 명이 숨지고 전국적인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은 수도 크이우와 르비우, 리브네, 동북부 하르키우 등 여러 도시들에 쏟아졌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크이우 중심부의 주택가 건물에서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에너지 기반 시설이 크게 훼손돼 전력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러시아의 더 많은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우리는 일하고 있고 모든 것을 복구할 것이며 살아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젯밤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오늘 밤 나는 미국 대선 입후보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년 전 우리는 위대한 국가였고 곧 우리는 다시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차세대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이 오늘 새벽 플로리다에서 발사됐습니다. 유인 우주선 오리온을 탑재한 대형 로켓 우주 발사 시스템은 이날 오전 1시 47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장에서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15일 열린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해법을 놓고는 기존 시각차를 확인했을 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스파이 활동을 늘리고 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장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최고는 4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북한도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귀환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된다며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distinguished guests and my fellow citizens, America's comeback starts right now.
2020년 대선 패배 후 백악관을 떠났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로써 오는 2024년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게 됩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와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임 시절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 억제되고 그들은 미국을 존중하고 솔직히 나를 존중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were in check and respected.
특히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관계를 발전시킨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단 한 발도 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라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세계는 평화로웠고 미국은 번영하고 있었으며 놀라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world was at peace. America was prospering and our country was on track.
그러면서 이는 내가 미국인들에게 큰 약속을 했고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내가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은 어제 즉 15일 열린 회담에서 잇단 도발과 핵 위협을 높이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법을 놓고 기존 시각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시 주석과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3년 만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25분간 진행된 이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 이익을 가진다면서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핵 위협을 포기토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협력 요청을 시 주석이 사실상 거부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윤 대통령의 중국의 역할 주문에 대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해라. 그리고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시하겠다. 결국 자기들이 북핵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확인된 게 중국이 북핵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사가 없다. 현재로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과연 얘기를 했을 때 북한이 이 말을 들을 거냐라는 자체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 주석은 또 미한 동맹과 미한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흐름을 견제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회담 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소통이라는 표현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갈등 국면에서 중국 측 인사들이 자주 써온 표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한동맹과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중국의 안보상 이해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완곡하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그런 점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이 중국에게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미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구도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우려하는 구도고요. 그것이 결국은 칼끝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우려하는 구도라서 북한의 도발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미협력이 강화되는 상황들이 중국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지만 갈등 요인들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최대 관심 사안으로 다루려고 한 반면 시 주석은 진정한 다자주의, 공급망 안정 등을 언급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는 데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의 정상회담 관련 발표문에는 북한 얘기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 주석이 양국 간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글로벌 공급망을 보장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대목을 부각시켰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3연임이 확정되면서 장기 집권의 길을 연 시 주석에겐 이번 회담이 북한 문제보다는 미중 경쟁 틀 안에서의 중국의 발전 전략과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 더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국이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메시지인 거죠.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동소이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는 고도로 상호 보완적이라며 양국 공동의 발전,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선 발전 전략 연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에 미중 사이에서의 전략적 모호성을 벗고 미국과의 정책 동조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미한일 공조체제의 약한 고리로 여기는 한국을 은근히 압박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선 한미동맹 강화, 한미안보협력 강화를 억제하는데 한반도 질서에서 미국 주도의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한중 관계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중국 견제 장치를 다수 내포하고 있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의 태도를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확인함으로써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 대응 차원에서 미일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연방관보에 최근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명이 고시됐습니다. 이로써 해당자들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최근 단행한 독자 제재 조치를 15일자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연방관보에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한 명 이상의 개인의 이름을 게시한다며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인 리석과 고려항공 물류 매니저인 중국인 옌즈융에 대한 제재 부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관할권에 있는 이들 개인의 모든 소유물과 재산은 차단되며 미국인이 이들과 거래에 관여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8일 리석과 옌즈융을 전격 제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리석이 북한 로켓 공업부를 대신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전자부품을 운송하고 옌즈융이 북한의 정찰총국을 대리해 물품을 운송한 사실을 제재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고려항공은 지난 2016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리석과 옌주용이 각각 운송을 대리한 로켓 공업부와 정찰총국도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8일 제재한 가상화폐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조치도 별도로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정부에 제재됐던 토네이도 캐시는 미국 정부에 의해 다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해킹 범죄로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 과정에서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고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평가했습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은 1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해 정상 차원의 직접적인 솔직한 소통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존스톤 전 국장은 특히 회담 이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미 정부는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s Foreign Minister Wang Yi's comments suggested that the Chinese side continues to somehow blam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o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미국이 북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왕이 부장의 발언이 시사하듯이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책임을 계속 미국과 한국에 돌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려고 시도할 의무를 중국이 가졌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 등에 나서면 추가적인 특정 방어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고 각 측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밝혔습니다. 중국 측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엔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응은 양측이 기존 입장을 교환한 수준이라며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해선 어떤 합의도 못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원하지 않은 억제력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 측은 우리는 북한 지도자 셈법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으며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에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그러면서 향후 미중 외교 채널이 구축되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전망이라는 것이 유일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는 미중 관계 갈등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이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이 같은 인식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출신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국이 과거 북핵 6자회담 때부터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핵 문제를 악화된 미중 관계에 따라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로 삼으면서 미국이 실제로 그 대가를 치르길 원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So I think the Chinese are trying to make that point. Wang Yi's been pretty clear about it. Beijing's willingness to work with the United States on North Korea.
차석자는 또한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해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협력 의지는 타이완 등 다른 문제에서 미국이 얼마나 중국과 협력적일지에 달렸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존스턴 전 국장은 중국이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중관계에서 타이완, 남중국해, 동중국해, 북한 문제 등을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환이나 협상카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존스톤 전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NSC와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의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북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conversation does not make China do more on the North Korea front.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무엇을 준비하고 있든 이번 정상 간 대화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추가 역할을 이끌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회담에서 기존 입장을 주고받았을 뿐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나 북한의 7차 핵실험 조지를 위한 중국의 추가 압박 등을 불러올 만한 논의는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회담이 중국의 셈법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나옵니다.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출신인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교수는 추가 특정 방위 행동 언급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베이징을 압박하고 중국의 셈법을 다소 달라지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have a lot options for increasing defense capabilities.
와일더 교수는 특히 미한일 정상이 최근 합의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3국 정보 교환을 언급하며 이는 영내 미사일 방어망의 시작으로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B-52, F-30 등 미 전략 자산의 영내 순환 배치와 함께 향후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작전 배치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검토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출신으로 핵 안보 전문가인 자오통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 셈법은 바뀌지 않겠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기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China is relatively satisfied with the summit, so China would avoid blaming too much.
중국이 이번 회담에 따른 미중 관계 개선의 기대감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과 한국 등에 대한 책임론 제기를 자제하거나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등 더욱 균형 있는 접근을 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1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시 주석이 북한이 호응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hina would like that strategy because that's in some ways what China had been saying.
앤드류 여 석좌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는 그동안 중국이 말해왔던 내용이 일정 부분 포함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제재 완화 등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대규모 경제 지원 계획과 함께 북한을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여석자는 이어 미중 정상이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사용은 안 되며 핵전쟁에서 승자는 없다고 밝힌 것은 북한 문제에도 함의가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선제 사용을 시사한 핵정책을 제정했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리 이사국을 거론하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것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는 데 중국의 추가 역할을 촉구한 것이라고 앤드류 여 석좌는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주재에 한국과 일본 대사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한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지적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군축과 제재 이행 등의 분야에서 대북 공조에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주재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사들이 15일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는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4개국이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로 참석한 것을 계기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세계 각 지역의 안보 문제가 갈수록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도 중요한 안보적 함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kind of lessons North Korea will learn from Russia's experience in Ukraine, especially in the possibility of
조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겪는 경험, 특히 핵무기 사용 위협 가능성에서 북한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라고 질문하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북한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한국에 직접적인 안보 도전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와 사이버, 신기술, 해양 안보, 기후 변화 등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안보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확대라는 매우 중요한 안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 역량을 고도화하길 원하며 2019년 이래 다수의 정밀 유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성공리에 개발했고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은 우리 모두의 더욱 분명하고 실제적인 위험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area of the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of course, naturally is we have a great interest in. So we have had.
조 대사는 한국은 군비 통제와 비확산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나토와 한두 번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나토와의 대화를 제도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공통의 도전을 직면하고 있으며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은 유럽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내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에 대한 질문에는 최근 미 한일 정상들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앞으로 일본과의 정보 공유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현안으로 협상 테이블에 남아있지만 세 정상이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보다 포괄적인 합의를 맺으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 대사는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나토와의 협력을 추구하기 전에 자체적인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reflect on these events, before talking about possible cooperation with the NATO, it's obvious.
도미타 대사는 우리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온 것이라며 일본의 국방전략 검토가 마무리되면 방위 투자가 확대되고 국방력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동맹관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미타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일본, 한국 간 삼각공조와 결속이 가장 중요한 억지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나토 국가들도 북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First, you know, they can be part of robust international pressures to dissuade DPRK from taking further provocative actions.
도미타 대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에 나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해군이 영내에서 대북 제재 위반 해상 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미타 대사는 그 밖에 향후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 있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토 국가들이 추가적 경로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팬데믹으로 그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서 시노디노스 주미 호주 대사는 북한 선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 감시와 관련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Which is interdiction on the high seas and whatever. Obviously, that remains a priority for all of us because of the activities that we pick up, drugs and.
시노디노스 대사는 불법 해상 활동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가능한 한 감시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한국, 일본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북한의 최근 활동은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총리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주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4일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양측 간 회담 의제와 협의 내용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가 탈냉전 시대 말기에 역사적 전환점에 진입하면서 일본과 근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해결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EU와 협력하기 원한다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근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뜻이 같은 국가인 일본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뜻을 밝혔다고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두 정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고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위기의 시기 속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와 훌륭한 만남이 있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함께 글을 게재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전략적 이익은 유럽과 동아시아 모두에서 강력하게 일치한다면서 우리는 핵 위협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국가안보전략 논의를 통해 요격미사일 등 무기의 적정량을 계산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연말까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14일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는 후유이의 서면 질의에 현재 자위대의 전투 능력은 2018년 이전의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수립된 중기 방어 프로그램에 따라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어 전투 역량이 반드시 충분한 것은 아니라며 하지만 우리는 연말까지 새 국가 안보 전략과 다른 문서들을 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을 고려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성 당국자는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60%만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일본 방위성이 새 국가안보전략과 다른 문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요격미사일 등 무기의 적정량을 파악하기 위한 개선을 하고 있다며 거론된 수치는 하나의 예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성 당국자는 일본이 현재 부족한 40%의 방어 역량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즉답하지 않은 채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영자신문인 재팬타임즈는 지난달 22일 방위성은 일본이 북한과 중국 등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미사일 비축량의 약 60%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국가안보전략이 2013년 채택된 이후 처음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올해 다수의 대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서울에서 공동으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2나라 이상의 정부 인사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주요 수법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17일 서울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소 탈취에 대응하는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다고 주한 미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15일 성명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12개국 이상의 정부 인사와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기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참석자들이 북한이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한 민관 협력과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수익원을 차단하고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 블록체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참가국 정부 간 공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협력국 정부관리와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망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미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히며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차단하며 주요국의 정부, 민간 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는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정박 대북특별부대표와 이태우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1차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 성명을 내고 이날 회의가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험성을 다루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시도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회의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박 부대표가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내 권력 지형 변화가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관심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IRA 개정안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만 한국 등이 문제를 제기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의 폐기나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간선거가 종료된 지 7일째인 15일 현재까지 개표 상황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원 수성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50석, 49석을 확보해 다음 달 조지아주에서 치러진 상원 결선 투표와 결과는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해 의석수가 50대 50이 된다고 해도 민주당 소속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원의 경우 현재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206석, 217석을 확보해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원 의석수는 435석으로 이 가운데 과반 최소의 석인 218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됩니다. 한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일본 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내 권력 지형 변화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 혹은 폐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정부는 IRA에 담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항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는 차별적 조치라는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한 IRA는 이미 법으로 제정돼 곧 시행령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 IRA 제정을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운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IRA에 담긴 일부 조항을 문제 삼으며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법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IRA 폐기를 촉구하는 공화당 의원은 소수인데다가 이미 제정된 법을 폐기하는 데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IRA 폐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어도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해야 IRA 폐기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만 민주당의 상원 승리로 법 폐기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한국과 유럽 국가들이 그나마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상원과 하원에 각각 발의돼 계류 중인 IRA 개정안입니다. 조지아주의 라파엘 원홍 민주당 상원 의원과 엘라바마주의 테리 스웰리 민주당 하원 의원이 주도한 이 개정안은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IRA의 새 규정 시행에 3년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입니다. 두 의원은 모두 한국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을 위해 투자 계획을 밝힌 주로 지역구로들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염두에 두고 IRA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대규모 회사들에 대한 과세 혹은 의약품 가격 책정 관련 조항이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전기차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문제 삼고 있는 조항 개정에 의회 내 힘이 실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상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폐기를 촉구한 해당 조항을 제외하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등 IRA에 담긴 대부분 내용은 미국 내 제조업과 배터리 공급망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의회 내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겁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IRA와 관련해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며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식별 레이더가 설치된 미국 알래스카의 비행 제한 구역이 확대됐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감시 태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비행 제한 구역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7일 연방관보에 장거리 식별 레이더의 고강도 전자장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비행 제한 구역인 R2206호의 이름을 변경하고 비행 제한 구역 6개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식별 레이더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관보에 명시했습니다. 201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245조는 미사일 방어청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장거리 식별 레이더를 설치하며 미국 본토 방어를 지원하는 데 최적화된 위치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장거리 식별 레이더 프로그램의 임무는 지상기반 중간 궤도 방어 프로그램의 미 본토 방어 역량 지원을 위해 장거리 식별 레이더를 국방부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 요소로서 정의하고 개발하며 획득, 시험, 배치, 유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장거리 식별 레이더는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지상기반 중간궤도 방어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장거리 중간궤도 식별과 정밀 추적, 타격 분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거리 식별 레이더는 북한 등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군사장비로 미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에서 식별하고 추적해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에서 분리된 탄도미사일 탑재체의 파편 등 5,000km 밖의 우주 물체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식별 레이더를 알래스카 클리어 지역에 설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국제 인권 단체들은 지난 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납북자와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 매우 긍정적 신호라며 반겼습니다. 자국민의 안전 없이 남북관계 개선도 힘들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시사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미한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납북자와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제기한 건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공동성명을 통해 더욱 분명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are now changing that position and basically indicating that improved relations with South Korea.
코엔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과거 미북 정상회담 등에 앞서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주요 조건으로 내세운 것처럼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을 높은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혀 3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3국 정상이 두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 문제들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란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의미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미한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납북자와 한국인 억류 문제를 제기한 것을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positive sign. I think it indicates that
킹 전 특사는 이는 미국이 북한에 의해 강제 납치된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 일본, 한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특히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일 관계가 계속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 워치 등 세계 주요 국제 인권단체들도 이번 공동성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의 장보람 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14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3국 정상이 두 문제를 제기한 걸 환영한다며 이 단체가 이 문제들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해 납치 또는 강제 실종된 모든 사람들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공식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납치 또는 강제 실종을 당한 모든 사람이 원할 경우 국제법에 부합하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 한 북한을 떠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또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들은 출국할 권리뿐 아니라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박탈당한다면서 납치 피해자들이 북한에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여러 불이익의 측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이날 VOA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미한일 정상이 납북자와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제기한 건 시의적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과 양자간 노력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던 일본의 노력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를 긴급 안건으로 제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은 북한의 납치 행위에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두 국가로서 공동의 목적을 찾아야 하고 미국은 이들 동맹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과 납치 문제의 완전한 해결 필요성을 불러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이번 공동성명이 여러 해에 걸쳐 많은 사람을 납치한 데 대한 책임을 북한에 요구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적 노력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당국이 억류 중 사망한 납북자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여전히 억류 중인 납북자를 석방하라는 공동의 압박 캠페인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또 납치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이 겪은 끔찍한 부당함에 대해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 본연의 의무를 다시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He's more dedicated to safeguarding the human rights of South Koreans. He was elected by the people of South Korea.
스칼레트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더욱 헌신적이라며 그는 한국 국민의 이익을 돌보고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친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미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두 문제가 유엔에서 더 자주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납북자 문제가 수많은 남북관계 의제 중 하나인 만큼 이를 강력히 제기하는 데는 복잡한 변수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최성용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15일 VOA에 미한일 정상이 납북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매우 감개무량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특히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우리 납북자 문제가 거론이 됐다는 것은 처음이면서 이 문제가 앞으로 더 같이 일본하고 같이 납북자 문제는 같이 크게 좀 거론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가족 대표로서 일단은 좋은 출발이다. 좋은 출발이다. 네.
최 이사장은 앞서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해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납치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전시 납북자는 10만여 명, 전후의 납북자는 총 3,835명 가운데 516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채 억류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엔 현재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씨 등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 3명 등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곳곳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대형 건물 공사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굴착 작업이 확인된 터널과도 연결돼 어떤 용도의 시설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지점은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북쪽 지대입니다. 플래닛랩스의 14일자 위성사진에서 확인된 이 건축물은 과거 지휘본부로 추정되는 건물과 기차역 사이에 있으며 폭 52m, 너비 120m가량 규모의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앞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분단을 넘어 등 북한 전문 매체는 지난달 25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이 지점에서 굴착 활동 등 모종의 움직임을 파악한 바 있는데 약 20일이 지난 현재 대형 건물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공개가 제한된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지붕이 덮이지 않은 이 건물의 서쪽과 북쪽 외벽에는 방으로 보이는 작은 공간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고 중심부에는 대형 공간 3개가 조성돼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동쪽 끝부분엔 큰 출입구가 지어져 중심부의 대형 공간으로 연결됩니다. 이 건물의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기엔 이르지만 건물 크기가 작지 않고 대형 공간이 마련된 점이 주목됩니다. 현재 서해 위성발사장 곳곳에선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앞서 비어있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 인근에 새롭게 길이 뚫리고 그 끝부분에 새로운 건축물 공사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실제 로켓 발사가 이뤄지는 발사 패드에선 이동식 로켓 조립 건물이 중심부로 이동했으며 이후 지붕과 외벽이 해체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이 일대에선 겐트리 타워 옆 연료 산화제 저장고 부지에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서고 엔진 시험대가 해체되는 등 여러 변화가 꾸준히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해 위성발사장 인근 야산에는 폭이 50m에 달하는 터널 굴착 작업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 터널의 서쪽 출입구 방향으로 난 도로는 이번에 발견된 대형 건물과도 연결됩니다. 이 일대 대규모 공사는 올해 3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서해 위성발사장의 현대화 작업과 연관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더 큰 발사체를 쏘아올리기 위해 서해 위성발사장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닉 한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로켓 추진체가 대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엔진 혹은 최소한 두 개의 엔진이 장착되는 꽤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North Korea has got some fairly large and very large ICBMs with different engines in them.
따라서 추력이 더 커진 엔진을 취급할 수 있도록 엔진 시험대 등이 개선되고 있을 수 있다며 이는 북한 입장에선 타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선 작업이 위성 발사체의 새로운 1단계 추진체를 활용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며 과거 북한이 더 커진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겐트리 타워 규모도 확장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서해 위성발사장의 엔진 시험장 인근에 새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15일자 뷰의 보도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해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한반도 시각 15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유관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련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2000년 11월 16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장관들과 미국 경제계 대표들을 이끌고 베트남을 방문한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이공을 방문한 바 있지만 베트남 전쟁 이후 통일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방문한 것은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2000년 11월 16일 베트남 국빈 방문은 베트남 전쟁으로 얼룩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2월 베트남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했고 1995년 1월 각각 상대국의 수도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한 데 이어 1995년 7월 베트남 전쟁 종전 20주년을 맞아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1907년 11월 16일 오클라호마 준주와 인디언 준주가 오클라호마 주라는 하나의 주로 합쳐져 미국의 46번째 주가 됩니다. 최후의 빙하기가 끝난 직후 원시인들이 오클라호마 주를 통과했다는 증거가 존재하나 최초의 영구적 거주자들은 850년부터 1450년경 사이에 아칸소주 접경 지역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1541년 스페인 사람인 프란시스코 데 코로나도가 오클라호마 지역을 여행했으나 18세기에 프랑스 탐험가들이 이곳을 획득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지역은 1803년 미국의 루이지애나 매입을 통해 미국의 영토로 넘겨지기까지 프랑스 영토로 간주됐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수많은 인디언들이 자신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 현재 오클라호마주와 그 주위 지역에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1890년까지 수많은 인디언들이 인디언 준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다 인디언 준주에 정착하는 백인들의 수가 많아지자 미국 정부는 1887년 도스법을 통과시켜 각 인디언 부족이 소유한 토지를 한 가족분으로 분할해 농사를 장려했고 토지 소유권을 부여했으나 남는 토지는 미국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들였습니다. 도스법의 통과로 인해 더 많은 백인들이 1889년 인디언 준주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땅들은 먼저 오는 사람에게 남은 땅을 주는 이른바 선착순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인디언 준주와 오클라호마 준주 지역에서는 19세기 말 주로 승격시키자는 물결이 일었고 오클라호마주는 1907년 11월 16일 연방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